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많이 들어본 성철 스님의 유명한 말씀이죠. 모두가 아는 쉬운 단어 그리고 단순한 표현으로 된 문장이지만은 이 말의 뜻을 알아차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스님은 왜 이런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인간에게는 막강한 표현 수단 언어가 있습니다만은 그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가 있죠. 그럴 때 그 세계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말 속에 갇히지 않는 말, 말을 뛰어넘은 또 다른 세계를 오늘 토요 인문학 콘서트에서 만나봅니다. 5월 14일 부처님 오신 날 첫 곡으로 아이유의 아라로 들으면서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첫 자리에서 말씀드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네, 뭐 당연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성철 스님은 왜 이런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오늘 방송에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마련해 봤는데요. 오늘도 북토카톡의 저자 서평가 남정미 씨 벌써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작년부터 와 있었습니다. 예, 오늘 이분 너무 만나고 싶어가지고.
네네. 예, 예. 오늘 남정미 씨 그 네. 앞서 말씀드렸는데 성철 스님의 책 이름이기도 하고 내지는 이제 법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무슨 뜻일까요?
그 좀 네. 짜장은 짜장이요. 짬뽕은 짬뽕이니 짬짜면은 아니된 일이라 뭐 이런 얘기. 그냥 그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런 얘기 아닐까요? 저 잘 모르겠는데 네. 뭐 약간 선문답 같은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아요.
성철 스님이야 뭐 20세기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인물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뭔가 깊은 뜻이
있을 분명히, 것 같은데.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알 듯 말 듯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면은 흔히들 아니 선문답 같다. 지금 선문답 하냐 이렇게들 표현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오늘 바로 이 선문답에 대해서 만난다고요?
근데 일단 또 선문답하면 이게 또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잘 알려진 유명한 선문답을 현대적으로 풀이한 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맛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선문답. 오늘 마침 석가탄신일인데요. 선문답이라는 뜬구름 한번 잡아보는 거 어떨까요?
네. 선문답. 그래서 제가 사전을 아나운서니까 찾아봤습니다.
역시.
예.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은요. 불교 용어로 돼 있어요.
네.
참선하는 사람들끼리 진리를 찾기 위해서 주고받는 대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냥 휙 보면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우리가 곰곰이 한번 그 속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의 저자시죠. 장웅현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선문답의 주인공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장웅현 작가는 특히 불교 관련 서적을 여러 권 써오셨어요.
네.
어떤 책들이 있는지 작가 소개를 정미 씨가 먼저 해주세요.
네. 굉장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 같이 생겼어요. 굉장히 제 저런 스타일 좋아해요.
어떤 스타일인가요? 네, 남성다운?
네. 엄청
남자다운?
약간 어떻게 일단은 그렇게 네. 첫인상 네. 이제 일단 점수 먹고 들어가고요.
네.
장웅현 작가님은 대학에서 철학 전공하셨네요. 여러 매체 글을 쓰면서 본인을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지필 노동자라고 하십니다. 지필 노동자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장영섭이란 본명으로 여러 권의 책을 내셨는데요. 전국 사찰에 깃든 풍물과 역사에 관한 에세이 길 위의 절, 스님들의 전통 교육기관인 강원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한 떠나면 그만인데, 또 공부하지 마라 선사들의 공부법, 불행하라 오로지 달마처럼, 눈부시지만 가짜 등등 불교 선에 대한 깊은 사유를 바탕으로 날카롭고 간결한 글들로 불교계 최고의 문장가로 꼽히고 있는 분입니다.
네. 오늘은 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선문답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눌 거지만은 소개해 주신 것 중에서 전국 사찰에 깃든 풍물과 역사에 관한 에세이 길 위의 절도 저는 꼭 한번 챙겨서 읽어보고 싶네요.
네.
작가님. 네. 근데 굳이 왜 지필에다가 노동자 붙이셨어요?
아, 그러니까 직업도 뭐, 그러니까 글 쓰는 직업 이쪽에 유사한 거고요.
네.
좀 살아오면서 재주라는 게 글 쓰는 게 어쨌든 재주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원고도 뭐,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청탁하는 원고도 좀 많이 쓰고,
네.
이런저런 책, 뭐 책도 어떻게 인연이 돼서 많이 쓰다 보니까 내가 뭘, 그러니까 노동, 말 그대로 노동자인데, 그러니까 월급을 받든 무슨 원고료를 받든 이렇게 제가 무슨 일을 해서 이제 돈을 받는 사람인데, 그 뭐가 제가 앞에 이제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지필인 것 같더라고요.
아, 글 쓰는 일을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신 것이
네,
아닌가
보통
이런
뭐
생각도
수행,
드네요.
뭐 수행자라는 말도 좀 쓰기도 하는데 이제 별로 수행은 제가 그쪽하고 좀 거리가 멀어서.
아, 일단 뭐 교수님 그 저기 신규타 교수님 연세대 철학과 예, 교수님께서도 예, 예, 예. 적어도 글쓰기에 관해선 이제 경지에 오른 것 같다라고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장영섭이라는 본명으로 여러 권의 책을 기왕에 내셨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웅연 이런 이름으로 새로 개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필명인가요?
그러니까 그냥 필명입니다. 본명은 아, 예. 그냥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2년 전쯤에 그 이름을 좀 개인적으로도 힘든 일도 좀 있었고 네. 또 마흔 딱 마흔 되던 해였는데 그때가. 그러니까 뭐 살면서 뭐, 그러니까
뭔가
뭐 생계, 예, 생계와 부양 뭐 이런 거 이제 하다 보니까 마흔알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흔 때 좀 제가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힘들기도 네. 하고 장영섭이란 이름이 원래 좀 뭐 부모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별로 좀 저한테는 마음에 안 드는 이름이었고
아.
그래서 좀 또 작가적인 이미지 좀 맞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새로 좀 짓자 해서 동네 점집 이제 장명소가 있어서
네.
제일 좋은 게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웅자가 고뭉자인데 이제 그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러니까 또 이렇게 장명소가 사주 이런 것도 보니까
네네.
제가 이름에 그 화 기운이 없다 그래서 불화.
아.
그래서 웅자가 밑에 그 불화변 그 불화 네 개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어쨌든 글 써서 이렇게 잘 뭐 잘 살아봐라라는 의미에서 연자가 이게 벼루 연자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장영섭보다는 마음에 듭니다 지금.
이거 저렴하게 사실은 필명을 지으신 건데 아니 효과가 있었다면서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베스트셀러 낸 적은 없는데
네.
제가 여태까지 이번 책까지 7권을 냈는데
네.
그다음 이번 책에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선문답이
예,
가장
예.
사랑을 받고 있군요. 예. 축하드립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 좀 많이 벌어갖고 다음에는
아니요,
이게 3개의
돈,
10만 원짜리로 가가지고.
돈, 아니, 그러니까 많이 벌으니까 많이 팔았다는 거지. 몇만 원을 팔았다는 게 아니라 그나마 좀 어렵다는 얘기를 좀, 그러니까 불교
아.
자체가 좀 일반 사람들은 좀 어렵기도 하고.
맞아, 좀 선불교, 맞아.
선불교라는 건 더 좀 어렵다는
맞아.
그런 편견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어쨌든 또 사실이 그러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좀 팔렸다는 거지.
잘 됐어요. 저희도 기뻐요.
아, 감사합니다. 예,
작가님은 불교의 선을 오래 공부하셨어요.
예.
일반인들에게 선하면은 뭐 가부좌하고 면벽 수행하는
맞아,
스님의
맞아요.
모습이 가장 먼저 예. 떠오르거든요. 선 그러면 참선 생각하면 되는
예,
건가요?
예, 뭐 그 선자라는 게 한자로 그 한자로 고요할 선자거든요.
네.
고요하다, 뭐 안정적이다, 평화롭다, 잡념과 뭐 번뇌 이런 것을 다 소멸한 상태에서 이제 말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경지를 추구하는 수행인 거죠.
그러니까 네.
참선이라고 하면 그 선 그런 상태로 가기 위해서 참여한다, 선에 참여한다는 의미거든요.
네.
참선이 그리고 그런 고요한 마음의 경지를 그 선정이라고 합니다. 선정.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좀 왜 또 그런 고요하고 평화로운 사고가 마음 상태를 지향하느냐 그래야만 세상과 나를 제대로 볼 수가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고정관념이나 통념이나 뭐 편견 이런 거 없이 그 존재하는 그 자체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작가님 이건 그냥 궁금한 건데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불교 얘기하는 게 선불교랑 다른 거예요 같은
그러니까
거예요?
다른 거라기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교를 이제 만드신 분은 이제 부처님이시고
네.
그러니까 인도에서 나왔죠.
네.
그 지금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불교가 있다면 그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네.
그러니까 그분도 인도 출신이긴 한데 나중에 그러니까 훗날 그러니까 부처님 살아계실 때 이후 한참 뒤에 달마대사가 나와서 이런 그 선이라는 거 하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요걸 매개로 해서 그 만드신 불교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약간 좀 규정하자면 불교의 창조적 변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원류는 불교인데 핵심을 말하자면 자기 자신 주체를 강조하는 게 선불교죠.
네, 네. 이게 그럼 선문답하고도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선문답은 어떤 건지, 왜 태어났는지 요거 좀 말씀해 주시죠.
그냥 선문답하면 그러니까 선하고 문답 떼셔가지고요. 네. 선 그러니까 선적인 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요한.
예, 그러니까 뭐 다 선적인 대화라고 보셔도 되고 선사, 그러니까 선수행을 전문으로 하신 스님들 선사들의 대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선불교가 그 기존의 보편적 불교랑 다르다기보다 어쨌든 선불교가 갖고 있는 특성 핵심이 일상성이거든요. 일상성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이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진리라는 절대자라든가 신이라든가 그게 아니라 지금 네 눈앞에 보여져 있는 세상에 진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존재하는 그것들은 불완전한 모두가 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어느 존재든 개개의 사물들이다.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거죠. 전혀 불완전하지 않고.
네.
그걸 보라는 게 이제 선불교가 주장하는 바고 그래서 그런 일상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 줄 때도 특별한 책이나 뭐 법문이나 강론이 아니라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대화인데 문답이라고 했냐면 보통 이제 물어보는 사람은 제자이거나 아직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 물어봐요.
네.
그리고 거의 형식은 패턴은 똑같습니다. 뭐 불법이 무엇이냐, 뭐 진리가 무엇이냐, 도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답을 이제 깨우친 이제 큰 스님들이 해주시죠.
네.
근데
네.
그 답이라는 게 신이라든가 뭐 하나님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이렇게 독창적이고 되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고의 방식을 깨는 말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조주 선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여러 뭐 뜰 앞에 잣나무라고 얘기합니다. 뜰 앞에 잣나무.
네.
아주 일반적이고 언제나 보이고 흔한 거죠. 흔한 사물. 그러니까 뭐 도가 뭐냐면 나무라고 했고 좀 뭐 심지어 좀 더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똥막대기라고 하는 그 운문 선사 같은 경우는 도는 똥막대기라고 했거든요. 그 똥막대기가 뭐냐면 그 똥이 아니라 예전에 중국의 고시대 그대가 이제 당나라 시대니까 뭐 한 8세기쯤 될 겁니다.
네.
그때는 이제 화장실에 그러니까 지금같이 휴지가 없었고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이제 배변을 하고 나서 그걸 처리하기 위한 도구가 그 똥막대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문법이나 이제 그 세상의 보편적 가치관에 길들여져 있으면 이게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좀 편견이라든가 뭐 그 선, 악, 뭐 시비, 그러니까 옳고 그름, 뭐 깨끗하고 더러운 것 이런 그 분별적 사고를 걷어내면 그냥 모든 존재라는 게 그 자체로 완전하고 모든 존재는 그 나름의 존재할 만한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고 쓰임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똥막대기라는 게 이게 없으면 사람이 더러워질 거고 이렇게 되게 황당할 거잖아요. 화장실에서. 그런데
네.
그 이게 있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지 않습니까?
네.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 없다는 거. 다 그 자체로 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를 하여튼 주장하는 게 선불교입니다.
아직까지는 알뜰한데요. 이제 두 시간 동안 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불교계 최고의 문장가라고 조금 전에 그 정민 씨가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마음에 드세요?
아니 그럼요.
네, 책을 보면 정말 뭐 쉽고 간결하고 그러면서도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움과 어떤 차가움? 뭐 이런 게 그래서 느껴지는데요. 선문답에 대한 책답게 옛 선사들의 글을 보는 느낌도 살짝 듭니다. 정미 씨, 이 책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여기서 아까 전에 그 따로 작가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예.
아, 이분은 정말 도를 깼구나. 이 사람의 얘기는 한번 들어볼 만하구나라고 생각했었던 문장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예, 프롤로그에 있어가지고
아,
한번 읽어드리려고요.
좋아요.
희망 없는 사회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 물론 희망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치 않다. 인생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속지 마라. 본래 부처다. 돌아보면 후회뿐이다. 안 해요.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도?
그래도 사랑한다. 아, 이 말 듣고 아, 굉장히 사는 방식을 잘 아시는구나.
네.
이분은 아이고, 다 예, 도를 텄구나.
예.
이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었어요.
오늘,
예.
네, 오늘 두 시간 동안 만나볼 선문답의 세계에 퀴즈 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갈게요.
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에 대한 퀴즈입니다. 인도 남부 팔라바 왕조의 왕자로 태어나 불법을 깨달은 뒤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6세기경 중국으로 건너가죠. 참선을 통한 실천을 강조하며 중국 선종을 창시하기도 하는데요. 이분을 그린 요고도 그림입니다. 요 가운데 조선시대 화가 김명국의 그림이 아주 유명한데요. 이분과 관련해 요것과 동쪽으로 간 까닭, 뿅뿅이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런 유명한 화두도 있습니다. 영화 네. 제목도 있죠.
네.
또 이분의 이름이 들어간 영화 뿅뿅 같이 놀자, 뿅뿅야 놀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1번 달마대사, 2번 보조국사 진울, 3번 일연 스님.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참여해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장웅현 작가의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선문답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페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노래 한 곡 듣죠. 장웅현 작가의 추천곡인데요. 임재범이 부릅니다. 낙인.
틈틈이 읽으려고 책을 들고 나왔는데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아우 멀미를 하고 마는 당신. 버스에서 편안하게 책 읽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켜고요.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그리고 다른 스마트폰이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검색창에 EBS 반디를 입력. 반딧불이가 있는 앱이 딱 보이네요. 자, 이제 무료로 앱을 다운받고 반디를 이렇게 열면, 자, 지금 시작.
네, 장웅현 작가의 신청곡 임재범의 낙인 함께 들어봤습니다. 토요 이문화 콘서트 장웅현 작가의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선문답 만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드린 퀴즈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미 씨.
네. 중국 선종을 창시한 분으로 이분을 그린 뿅뿅도 가운데 조선시대 화가 김명국의 그림이 특히 유명합니다. 이분과 관련해 뿅뿅이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라는 유명한 화두도 있고요. 영화 뿅뿅아 놀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불교에까지 큰 영향을 끼친 이분은 누구일까요? 굉장히 그림 봤을 때 좀 우락부락해.
네네.
굉장히
네.
카리스마가 넘쳐. 네네. 눈썹이 굉장히 새까매.
작가님이랑 닮았어요.
아, 닮았어요. 네. 예. 누구일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달마 대사, 2번 보조국사 진울, 3번 일연 스님.
네. 중국 선종을 창시한 분으로 누구누구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에서 주인공 찾아주십시오. 1번 달마대사, 2번 보조국사 진울, 3번 일연스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참여해 주세요. 정답 보내실 때 신청곡이나 만나고 싶은 저자가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불광 출판사에서 나온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선문답 또는 돋보기 선물세트 를 보내드릴게요. 중국에서 선불교를 일으킨 분이 보리달마, 이제 예. 달마 대사에 대해서 예.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예. 이분이 우리가 뭐 흔히 봤던 달마도의 주인공이신 거죠.
네,
아마
맞습니다. 예.
뭐 자세하게 선불교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라도
이분 다
달마도는 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 막 엄청 수집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유명한 예. 분이 그렸다는 걸 집에 두면 예. 뭐 이런 기운이 좋고. 그리고 달마도 달마 대사의 얼굴이 왼쪽을 향하느냐 오른쪽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또 생각 많이 하고 그렇더라고요.
연구 많이 하셨는데.
아, 사놓으려고요.
맞습니까, 작가님?
제가 봤을 때 그 그림 뭐 그림 나름대로 뭐 가치가 있고 할 텐데 뭐 네. 이렇게 이래저래 또 어쨌든 뭐 집안의 수맥을 차단해주고 뭐 나쁜 기운을 없애준다니까 뭐 그나 네, 나름의 네. 가치가 있을 텐데 달마대사는 그 달마대사 직접 본인은 되게 싫어했을 겁니다. 그런 자기 얼굴이라든가 그런 허상이잖아요. 그런 허상이라는 게 어떤 뭐 그런 뭐 수맥이라든가 이런 그것도 솔직히 뭐 미신이라는 얘기도 좀 네, 있고 어쨌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괜히 사람들한테 이상한 망상을 심어준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싫어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물론 네. 달마도를 그리는 분들한테 죄송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달마의 삶은 어땠나요?
네. 역사를 일단 그분의 어떤 사람 일대기를
살짝 말씀해 주셔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예. 부처님도 아시는 분 아시는데 부처님도 인도의 왕자 출신이었고요.
네.
부처님보다 한 1000년? 쯤 뒤에 이제 태어난 분이고 역시 왕자 출신입니다. 인도의
네.
왕자 출신이고 그래서 그 스승이 반야다라라는 분, 인도 분이죠. 인도 분이겠죠. 이름이.
아, 반야다라밀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다른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 아, 죄송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러게. 네.
아, 그러니까 뜻은 비슷합니다. 반야다라밀다신경의 그 뜻은 같은데.
네.
어쨌든, 하여튼 그 스승한테 법을 받았다고 하는 게 그 스승이 갖고 있던 깨달음을, 그러니까 그 법통을
네.
달마대사가 이제 계승했다는 거죠. 그래서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이제 선불교 역사가 시작됩니다.
중국. 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뭐 영화 제목도 있고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란 말이 네. 말 그대로 달마가 인도에서 동쪽, 아, 중국으로 왔다는 거죠.
아하.
동쪽으로. 그래서 와서 이제 그 뭐 자신의 어떤 사상을 선불교 사상을 이제 대중들한테 알리면서 성장을 시켰죠.
네. 그렇군요. 그 달마가 한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부처란 곧 부처가 아니다. 부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처에게 절하지 말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처를 생각하지 마라.
굉장히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어려운데 네. 이런 근데 보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위험 인물로 분류됐을 것 같아요. 부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처에게 절하지 마라 이렇게 누가 섣불리 약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신앙일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발언 같아서요.
네, 그래서 뭐 미리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달마가 중국에 와서 한 9년 정도 머물렀는데.
네.
기존 제도권에,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기존에서 이제 있던 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교단의 주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독살을 당합니다.
아.
그러니까 불온하다. 그러니까 불온한 사상으로.
그러니까 아, 그래요?
내가 부처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기존의 부처님이라든가 교단 그런 그 체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통.
네네.
그걸 부정하는 좀 과격한 발언이니까. 그리고 또 그 시대에는 이제 위험할 수가 있겠죠. 결정적으로 좀 비운의 죽음을 맞기도 했고.
근데 네.
물론 이게 또 신하기도 한데 나중에 또 부활합니다. 예수님처럼.
맞아. 부활해요. 네. 맞아.
그의 가르침 핵심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즉심즉불이라고 하는데요. 네. 마음이 즉심즉불. 마음이 부처라는 겁니다.
아, 마음이 부처다.
쉽게 알아 그러니까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네.
세상 만사는 결국 내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 얘기 유명한 해골물 있죠.
네, 네, 네.
결국은 처음에 맥락. 맛있는 물이라고 먹었는데 맛있는 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그 깨어보니까 그게 해골의 썩을 물인 걸 알고 그 인질하고 마음이 인질하니까 이제 구토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큰
네.
깨달음을 얻은 게 세상 만사가 마음 노름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마음에 비친 것들이 다 세상이고 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나 자체가 어떤 뼈란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는 거고
네, 네.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네. 마음이 부처다. 보리 달마가 아까 왕자 출신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외모는 그 프린스의 느낌은 좀 아니라서
맞아.
뭐 사연이 있다면서요?
그것도 전설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대단한 꽃미남이었답니다. 아주 예, 뭐 인기도 많고 그러니까 수려한 용모가 수려한 사람이었는데 신화적 인물이다 보니까 신통력을 발휘를 할 수 있었죠.
네네.
그래가지고 어느 전염병이 그 창고라는 마을에 이제 자기가 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네.
그 갔는데. 그러니까 좀 빨리 좀 이렇게 치료도 해주고 뭐 이렇게 좀 의료 활동을 열심히 하기
네네,
위해서
네네.
그 신통력 중이 뭐였냐면 자기 몸의 영혼을 뺄 수 있는 능력이었던 거예요. 이때가 예, 빙의처럼.
네.
그러니까 자기 몸의 육체에서 영혼만 가지고 유체이탈해서 능수능란하게 하다가 하여튼 전설입니다. 그래서
네.
귀신이 오는 그러니까 귀신이 딱 그 달마 스님의 비어 있는 몸을 보고
잘생겼어.
꽃미남이니까
갖고 싶어 갖고
바로 그러니까 도둑질을 한 거죠. 귀신이 들어가서
예,
도둑질해서 그 몸을 드륵하고 그러니까 내뺏어 토망을 쳤고 이제 달마 스님이 그 일을 마치고 나서
와 보니까
그러니까 하고 나서 와 보니까 몸이 없는 거예요. 난감해서 결국은 그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 그 몸 안으로 이제 영혼을 자기를 넣어서 결국 그래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험악하고 카리스마 넘치는데 흉측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얼굴을 갖게 됐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이 가고.
예, 맞아요.
네, 한편으로는 또 귀엽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얼굴이 아니었으면 달마도도 아마 없었겠죠.
없었겠죠.
네, 그 워낙 얼굴에서 기가 뿜어나온 얼굴이니까.
그리고 요즘에도 보면 이게 그때 빼앗긴 그 달마의 그 꽃미남 탈을 쓰고 돌아다니는 나쁜 놈들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아니 그런 말씀. 네, 달마와 관련된 선문답도 상당히 많은데요. 책에서 제일 처음 소개하고 있는 선문답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마 역에는 장홍현 작가, 그 제자인 해가는 정미 씨께 부탁드릴게요.
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니 스님께서 편안하게 해주소서.
너의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편안하게 해주겠다.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좀 진짜 닮아가 환생했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잘하시는데요. 한번 더.
너무 진짜 닮았다는 말을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달라는 제자에게 네 마음을 가져와라 이렇게 해요. 그럼 찾을 수가 없다고 하자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라고 달마 대사가 말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거 수능에서 나오면 분명히 이거 항의합니다. 이거
아니 이건 사지선다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좀 어려운데.
네.
수능에서 나오면 안 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실제로 간단한 사실 이치거든요.
네.
마음이 없,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마음이 물건이 아니잖아요. 실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더라도 그 아프다는 게 어떤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프다고 하는 생각이란 거죠. 아프다는 것도 결국은 내가 만든 생각의 감옥 같은 그런 것이고, 내가 스스로 만든 거 자생자박과 같은 거라서 그 물론 그러니까 뭐 육체적 아픔이 여러 아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줄 못할 고통도 여러 있죠. 물론 하지만. 내가 그 1차적인 고통에 내가 집착을 하면서 그 스트레스라는 게 보통 자기가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물론 그 타인이 나를 공격하거나 누가 괴롭히면 물론 그거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훌 털어버리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뭐 그래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집착하다 보면 2차적인 고통이 오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요즘 달마의 말이겠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없는데 왜 네가 괴로울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걸로 보고서 내겠습니다.
근데 그 재밌는 게 제자 이거 책을 보면요,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이 뒤에 보면 대화 나눈 사람들의 프로필이 적혀 있잖아요. 어디서 뭐 하고 무슨 일을 했으면 이런 거. 그래서 이해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재밌는 게 이 제자 해가가 자신의 제자에게 또 비슷한 질문을 받습니다. 이때 해가의 대답이 또 스승 달마와 닮아 있는데요. 그 부분을 환상의 낭독 콤비인 저랑 장웅현 작가님이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승찬이 해가를 찾았다.
저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너의 죄를 가져오너라. 그러면 씻어주마.
아무리 찾아도 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의 죄를 씻어주었다. 이 제자 승찬이 이 문답 이후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요거 이제 해가 선생님이 너무 달마 선생님 따라하는 거 아닌가?
예, 뭐
이건 도돌이표 찍어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마찬가지
듭니다.
그런 예, 의미가 예, 많아요, 예, 그렇죠?
이게
예.
그 죄라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승찬 대사가 예, 한센병 예, 지금 한센병인데 한센병 환자 예전에 그런 전염병으로 되게 많이 만연했던 맞아요. 질병이었는데. 죄라는 건 일단 아픈데 그때 뭐 아시겠지만 고전에 그때 이제 사회적으로 극심한 천대도 받고 사람들한테 멸시도 당하고 했었잖아요.
나쁜 짓을 해서 벌 받았다고.
예, 예 그랬다고 천벌 받았다고 했죠 그때
맞아요,
천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이게 승찬대사가 워낙 그 몸도 아팠지만 그 사람들의 학대와 그런 멸시 이런 것들 때문에 어허. 천벌 받았다. 너는 이제 앞으로도 지옥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대단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 아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런 내가 육체적으로 형벌을 받게 됐을까라는 이제 고통 속에 살았는데 해가가 그 네. 자신의 스승인 달마에게 이제 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그 마음이랑 겉것이듯이 죄라고 하는 거 덧거라니까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죄를 받은 그냥 그건 그 한센병이라는 건 그냥 그 인연이 인연을 잘못 만난 거죠.
맞아요.
운이 없어서 그렇게 걸린 것 뿐이지 그게 무슨 하늘의 원망을 받아가지고 병에 걸린 게 아니다. 그 생각해 보면 그렇거든요. 그게 맞거든요.
네, 스승인 해가가 나는 너의 죄를 씻어주었다라고 선언했을 때 얼마나 홀가분했을까라는
예, 예.
생각해봤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중국에서 선불교를 일으키고 우리나라 불교에도 큰 영향을 준 달마와 관련된 이야기와 선문답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장웅현 작가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살아라 라는 주제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뭐 강연이라기보다 그 제가 그 선불교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쓰면서 거기서 좀 그 깊이 고민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제 나름의 그 생각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몇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일단 그 책에도 나온 내용인데 그 선사 중에 하면 임재의현 선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불교라는 게 달마 스님이 창시했고 중간에 이제 뭐 육조혜능이라는 스님이 있었고 그러니까 뭐 마조도일 선사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계맥을 잇는 그리고 지금 한국의 선불교 전통의 어떤 그 가장 그 중요한 인물 이거 임재의현 선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말투가 되게 그러니까 제가 상남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선사계 상당히 거칠고 직설적이고 그렇습니다. 그,
네.
그 선사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네.
그러니까 말이 짧고, 그러니까 위선이나 가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좀 거칠게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칠게 좀 일반 사람들이 좀 볼 수 있지만, 그게 그 본래 의미는 그러니까 위선과 가식 떨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견도 좀 떨치고. 이분이 한 얘기가 제일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개념이 살불살조라고 합니다. 살불살조. 죽일 쌀, 부처불, 죽일 쌀, 또 이제 조사조. 그러니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여기서 조사는 어떤
그러니까 선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선사.
선사들.
그러니까 할아버지 조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달마
선사들.
스님이라든가 뭐 임재 스님들도 이제 후대에서 봤을 때는 조사가 되는 거죠. 조사.
그렇죠.
큰 스님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스님.
부처뿐만 아니라 선사들을 죽여라.
예,
그런
예,
의미예요?
예.
살불, 살조.
그러니까 죽이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워낙 상남자여가지고 말을 거칠면서도 이렇게 직설적으로 진솔하게 하시는 스타일이라서 좀 약간
네.
뭐 시적인 과장이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아닌 것들 뭐 타인도 될 수 있는 거고 나를 뭐 억압하고 있는 권위라든가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좀 그러니까 압박하는 통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거를 다 껍데기라고 여기고 딱 보면 네 삶을 좀 차차히 살펴보면 결국 네 삶을 누가 사는 거냐? 그러니까 네가 살지.
그렇죠.
예. 그리고 단순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도 제가 그래서 좀 대속할 수 있는 존재도 없어요. 대속 말 그대로 죄를 대신 누가 지금 뭐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어떤 하나의 대속의 의미 아닙니까? 모든 인류를 위한.
네.
근데 어쨌든 선불교 쪽에서는 내 삶의 주인 뭐 주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내게 주어진 삶을 남한테 떠넘길 수 없고 내가 지은 죄를 남한테 떠넘길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 자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너에게 주어진 삶이니까 네 운명을 사랑하면서 어떤 역경과 시련이 있더라도 꿋꿋이 견디면서 결국 너 자신의 어떤 뭐 정체성이랄까요? 그걸 충분히 발산하고 이렇게 드러내면서 멋지게 하여튼 열심히 하여튼 살아보라. 진지하게
네네.
살아본다는 그런 거죠. 그렇게 쓰면 아니 사실 그저 목숨이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그 목숨은 자기한테 달려있는 목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인정하고 열심히 자기 자신을 살라.
그 원래 보면 근데 우리가 너무 친척이나 부모나 이런 거에 너무
예,
많이
예.
좀
예, 예,
속박당하고 있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그렇죠. 그게 이거 좀 너무 자신을 살려고 하면 주변하고 충돌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네.
또 그 충돌을 많이 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선불교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이런 산다는 게 그런 거 아닌가. 결국은 내 삶이고.
맞아
떨어졌나 봐요. 이렇게.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아주 처음에 대학 시절에 이 선불교 얘기를 듣고 저는 아주 충격적으로 확 와닿더라고요. 아, 이거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네. 그러니까 난 내 생각이 대단히 좀 위험하고 좀 낯설고 이럴 줄 알았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고 한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살아갔던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살불살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즉 내 삶은 내가 살아야 한다. 결국 자기 인생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자신뿐이다라는
예,
말씀을
예,
주셨고요.
맞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주시죠.
예, 이게 또 살불살조하고 유명한 그러니까 임재 선사가 얘기한 게 무위진인입니다.
네.
무위진인
네.
한자로 없을무 자리위 참진 사람인.
무위진인
그러니까 예, 예. 자리 없는 참사람.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자리 없는 참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자리 없는 참사람 이렇게 좀 이해가 바로 안 와닿으실 텐데 평가할 수 없는 사람,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사람 보시면 됩니다. 등급을 매길 수 없는
네,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줄 세우게 하는데
맞아.
그렇죠, 그겁니다. 예.
그러지 마라라는
예,
거네요.
그러지도 말고 그거에 줄 세우기 당했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죠.
아.
아시겠지만 모든 그 자리가 참 살다 보면 세속적 삶도 중요하죠. 예. 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제 남들과 경쟁도 해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자리에서 쫓겨나면 생계도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대단히 그 그러니까 자존감도 상실하게 되고 어렵게 되죠.
자리로 네. 사람을 또 판단하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자리로 판단하고 줄 세우기도 되고 라인 어쨌든 그 자기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 포지션이 있어야지 먹고 살기도 되고 그러니까 그래야 또 사람들이 어떤 만족감, 그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자리 싸움만 하다 보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짜증나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도 그러니까 자리를 어떤 자리에 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자리로 평가해서 뭐 굽실대감을 할 필요도 없고 또한 또 내가 그 자리에 갔다고 해서 그 자리라는 게 그 뭐 대단한 게 보이지만 그 자리라는 거 늘 뭐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떨어지게 맞아요,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
그렇게
허망한 거거든요. 어. 그래서 그리고 그 본래 그대로 네 자신이 네. 있는 그대로 뭐 완전하다 그러면 그걸 좀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네 뭐 너 존재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그래서 그 네가 있는 그대로가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니까 그 자리 뺏겠다고 남한테 상처 주고 남 죽이고 하지 말고. 나도 또 내가 그런 어떤 자리를 못 얻었다고 해서 누가 너는 뭐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그 자리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그냥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소중하고 예쁘게 살아가라는 거겠죠.
네. 사실 이게 참 실생활에서 어려운 일 중에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요즘 같은 시대 진짜 어렵죠. 뭐 살아남는 거, 그러니까 자리가 없으면 아예 뭐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그래도 좀 갖고
잊지
사는
말아라.
게
예, 자리가 예. 없어도 개의치 않고 자리로 상대를 판단하지 말아라. 예, 정말 예. 가슴에 새겨야 될 좋은 말씀입니다. 임재 선사가 하신 무의지린에 대한 말씀까지도 주셨어요. 지금 아주 짤막한 강연으로 너 자신을 살아라 해서 살불살조 그리고 무의지린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주셨는데요. 선불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불림문자라고 예, 하더라고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주시죠.
문자를 세우지 말란 뜻이죠. 한자로 네네. 하면.
제일 문자. 먼저 기억나는 거 염화시 중에 미소 뭐 이런 거.
예예. 예, 염화미소라고 해서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직계 제자가 마가섭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처음에 이것도 말 그대로 그 자신의 그 법통을 계승할 때 가섭한테 계승을 할 때 부처님이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꽃 한 송이를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그러니까 선문답을 어렵다고 하듯이 그러니까 대중들은 이렇게 부처님이 왜 그러셨을까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직 가섭 그 스님만이 그 부처님이 딱 꽃을 들자마자 말없이 또 미소를 보였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죠 그 사람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그 맥락이 같은데요. 불림문자라는 게 말이라는 게 우리 또 실생활로는 유명하지만 그 말이라는 게 편견도 만들어내고. 계급 질서라든가
맞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네. 언어적인 사회에서 난리를 부려서
그게 뭐.
그럼 부처가 있으면, 그러니까 부처에 반대되는 개념이 중생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보면 계급적인 문제죠. 부처님은 되게 숭고한 존재고
그렇죠.
중생 아직 부처가 되지 못한 중생은 미천하다라고 하는 그런 분별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그 말이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들이 우리 사회를 규정하고 그 개인을 속박하는 그 좀 그렇게 좀 악용되기도 하죠.
네, 예, 예. 맞습니다. 그럼, 그래서 예, 예.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라고 들었잖아요. 예, 많이 들으라고. 예. 그 말이 아닌 마음에 대한 물음이 선문답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정미 씨가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바람에 깃발이 나부꼈다. 바람이 움직인 것인가? 깃발이 움직인 것인가? 어떤 학인은 바람이 움직인다고 했고 어떤 학인은 깃발이 움직인 것이라 했다. 해능이 말했다. 너희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네, 바람의 깃발이 나부낀 거 아닌가요?
이거
너희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라고 해능 스님께서 예, 말씀을 예. 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문답인 거예요?
예, 뭐 그러니까 바람의 깃발이 나부끼든, 뭐, 그러니까 바람이 움직이든 깃발이 움직이든 그걸 관찰하는 사람이 마음에서 그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상 만사가 마음 노름이라는 거. 내 마음이 아하, 없으면 아하. 세계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아하. 거죠.
바람이나 깃발이나 예, 예, 그렇게 예. 중요하지 않다.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한 예, 예. 것이다라는 말씀이네요. 것, 예, 예.
결국은 마음이 움직임으로 해서 이제 세상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주 전체라는 예, 게. 그러니까 그걸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뭔가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바람이든 깃발이든 결국 그게 어떤 한 실체라기보다 마음에 비친 형상인 거죠. 마음이 없으면 그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거 보고 나서 혼자 생각해 본 거 있었어요. 닭이 알을 낳았다. 어떤 학이는 닭이 먼저라 했고 어떤 학이는 달걀이 먼저라 했다. 남정미가 말했다. 둘 다 먹을 것이다. 혼자 막 빵 터지게.
정답 말, 마음이다 뭐 이럴 줄 알았더니 둘 다 먹을 것이다.
재밌었습니다.
정답. 네. 그 불교에서 나온 말 중에 평상심이라는 말이 있죠. 저희 말 정말 좋아요. 이 단어를.
예. 평상심.
평상심을 유지한다. 이런 표현을 일상에서도 흔히 쓰는데요. 뭐 늘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맞아요.
참 생각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 평상심 들고 남없이 평온한 마음의 상태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어떻게 예, 그 작가님께서는 예. 평상심 유지하시기가 어떠세요? 뭐
이게 어렵죠.
있으면
예, 예. 그러니까 그 평상심이 고요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네. 아니 누가 건드리면 짜증나고 힘들고 하죠. 화나고.
지금 평상심 잃으신 것 같은데.
지금 기분 안 좋으신 거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평상심이 평온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네.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불교는요. 이거저거 다 떠나서 핵심은 그겁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온하지 않더라도 내가 괴롭더라도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안 돼요. 그리고 안 되거든요. 그게. 내가 괴로워 죽겠는데 그거 막 참고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싫은 사람이 있어요. 걔를 뭐 용서를 하고 뭐 잊고 이렇게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평상심은. 그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 네. 마음이 화가 나면 그냥 화가 나는 대로 그걸 인정을 해야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누가 널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화나는 거잖아요. 그걸 뭐 벗어나려고 하고 뭐 이렇게 잊으려고 하고 뭐 어떻게 하면 그게 더 스트레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온한 마음이니까 평상심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뭐 말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네네네. 말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마음 평온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제가 그 책에도 썼지만 약간 좀 반전인데 마음은 샘물과 같아서 반드시 누가 와서 돌을 던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돌을 던지지만 그 잠깐이거든요. 마음이 흔들리면 또 다시 고요해지거든요. 그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까지
지나가리라.
기다리면 되는 거지 그 흘러가는 마음을 붙잡지 말라는 마음, 붙잡지 않으려는 마음이 아마 평상심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책에서 그 모든 것은 그럴만하니까 그런 것이다 이 부분이 있었는데 되게 좋았거든요. 누가 와서 던질만하니까 던졌겠죠. 그냥 또 흘러가겠습니다. 마음과 관련한 작가님의 말씀 가운데 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마음 노름이다. 곧 세상을 이기고 싶다면 마음을 가지고 놀 줄 알아야 한다. 최고의 재테크는 멘탈을 잡는 것이다.
아하.
이렇게 아, 멘탈을 갑이 돼가지고 이제 마음 갖고 놀고 하는 싶음 아, 그런 마음 갖고 싶지요. 주변 환경이 끄떡없이 살고 싶고 엄마가 언제 시집가냐 뭐 이런 얘기하면 가만두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만 힘들잖아요. 요거 이제 작가님 마음 좀 갖고 논다 아. 하시는 분 같은데 이런 방법이 있으면 조금 전수해 주시지요.
저도 참 절실하게 갖고 놀고 싶어서 그런 아하. 경지가 되고 싶어서 이런 글도 쓰는 거고요. 저도 멘탈 안 잡힐 때 많습니다.
네. 네, 사실 굉장히 큰 명제이긴 한데요. 법구경에도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생로병사에 연연하지 마라.
예.
아,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되새길 때가 있어요. 네네. 그래 연연하지 말자. 생로병사에 집착하지 말자. 연연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자꾸 이렇게 되뇌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부에서는 어렵게만 여겨졌던 중국 선불교의 시작인 달마대사와 관련된 선문답 그리고 선불교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는 선문답에 대해서 시원하게 좀 살펴봤어요. 마무리하기 전에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시죠.
네. 중국 선종을 창시한 분 달마도의 모델 이분은 누굴까요? 정답은 1번 달마대사였습니다.
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십시오. 저희는 유재하의 그대 품 안에 듣고 2부에서 장웅현 작가의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선문답 계속해서 만나볼게요.